다섯 번째,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에스겔 5장 그리고 6장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던 구절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께서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예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신다? 왜 그럴까요? 이건 신학적인 질문을 넘어서 막상 나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는 아주 심각한 질문이 됩니다.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특히 우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 뭐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도 일을 시킬 때는 인격을 존중하죠. 또 형편도 고려해서 수치스러운 일이나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시키지 않죠. 그런데 지난 시간 하나님은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굳게 하셔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도록 그것도 7년 동안이나 반 벙어리로 만드시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말 못하는 에스겔에게 몸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불순종하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에스겔에게 계속하여 시키시는 일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했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저게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자, 합하면 430년 동안의 이스라엘 죄악인데 북이스라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390일,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있어라.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전하라. 입으로만 정죄하지 말고 내가 직접 이스라엘 죄악을 담당하면서 회개시켜라는 것인데 430일을 누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대표에서 죄값을 지를 사람은 제사장, 네, 에스겔에게 힘든 사역이 떨어집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제 5장 위로 볼 적에 아마도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붐빌 때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430일 동안 누워있는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선지자 이상한 짓만 하더니 벙어리가 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요 그림이 재밌습니다. 자, 에스겔 자신은 얼마나 한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그러나 이것으로 끝도 아니에요.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얻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도 못하리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줄로 몸을 묶으시는 이유는 입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만약에 목사한테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고 행동으로 전하라고 그러시면 제가 어떡할 것 같아요?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자, 계속되는 4장 9절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되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유대인 동네 슈퍼마켓에 가면요. 지금 이 본문에는 6가지 국물을 만든 빵을 파는데요. 빵에 에스겔서 4장 9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기념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맛있을까요? 근데 건강식품이에요. 제가 이런 거 먹습니다. 바벨론에 포위당하니까,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포위당한 체류니까, 뭐, 극심한 뭐든지 다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런 때 뭐, 아무나 먹어라 그런 거, 그런 얘기 같아요. 뭐, 이것저것 있는 거 다 연명하라. 이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건강을 생각하십니다. 저거 굉장히 건강식품이에요. 저는 저런 것만 먹어야 됩니다. 근데 맛은 되게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4장 12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어다. 사람 대변으로 빵을 구워라. 좀 심해지죠? 네. 지금까지 이제 묵묵히 순종하던 에스겔이 이제는 항의래요. 하나님, 그 율법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고만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기서 내게 있을 때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야, 정말 심합니다.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우지느라. 하나님이요, 지금 에스겔을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성이 포위돼서 땔감이 떨어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다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헛된 양식 구하지 말고 구하다가 부정한 양식을 탐하다가 결국 한 개인이 망하고 한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 잃어버리면 하나님 백성의 특권도 없어지는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은 이번에는 확실히 기억하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계속되는 5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5장에는 제사장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깎았습니다. 또 6장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손뼉치고 발을 굴면서 말하고, 12장에는 갑자기 집안의 모든 것들을 챙겨갖고서 이사가고, 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라는데 왜 에스겔을 말 못하게 하시고 이상한 행동으로 몸으로 표현하고 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실까요? 대구 어느 한의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위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여러분 중환침이라는 긴 침이에요. 이 배에다 찌르는 저 소가 안 됐을 때 배에다 찌르는 긴 침이에요. 제가 맞아봐서 알아요. 이런 침을 배에다 찌르려고 하니까 환자가 놀래서 항의합니다. 우리 다 잘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와랑교. 의사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치료받으려면 의사를 믿어라. 그런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없는 사람들, 특히 경상도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왜 하시는겨? 이렇게 대답. 하나님 왜 이러셔야만 할까요? 근데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백문이 불의 일견, 여러분 알죠?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는 속담이에요. 여러분 미국 동북쪽 끝에 있는 메인주에 가면 랍스타가 싸고 싱싱하고 맛있다는 말을 100번 들어도 한 번이라도 메인에 가서 실제로 맛보는 것보다 못하는 속담입니다. 한번 먹은 사람 저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 깨우치게 하시지만은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시각적인 언어로,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림 언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창세기 15장에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신반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리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쳐다보게 하면서 내 자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죠. 청각적인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강하게 사람 머리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귀가 있어도 못 듣고요. 눈이 있어도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다 그냥 한꺼번에 보여서 기억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애들한테 그림 그리게 하고 시청과 교육이라는 걸 하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에스겔에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 것. 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까지 꼼짝 못하게 줄을 꽁꽁 묶으시고 예루살렘 향해서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는 것. 조울의 음식을 달고 물을 달고 마시는 것. 또 음식을 사람 대변으로 요리하는 것. 이거 잊어버리겠어요? 성이 함락되기 전에 당한 일들을 생생하게 묘사하십니다. 자, 대변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얼마나 역겨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렇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멸망당하면서 멸망당하면서 겪게 될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생하게 깨우치는 걸로 부족하신 것 같아요. 5장 1절이에요.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제사장은 제사를 인도하는 직책이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털을 깎는 건요, 이 제사장한테는 금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하시죠. 근데 이제 그 신분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이르는데 제사장 털 깎으라는 거는 이거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직분이 무너진다,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시청각 그 모두 동원하는 게요, 이게 선지자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 우리 마음속에도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오늘처럼 설교 시에 이런 그림 언어로 또 동영상을 대단히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유예요. 성경을 읽을 적에 성경 구절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성경 구절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읽으면요, 훨씬 더 의미가 깊이 들어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저는 성경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오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이번 저 모습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고난의 깊은 의미가 더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도요, 십자가 달렸을 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저런 고통을 어떻게 당합니까? 근데 저는 그걸, 그때 당시엔 그걸 이해를 못했죠.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 있죠? 이거 논리적으로 믿어집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가 모아지고 그 뼈에 살이 붙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 보세요. 저 뼈들 있죠? 거기서 쫙 사람이 살아올라옵니다. 저거 상상이라도 한번 보세요. 저거 잊혀지겠습니까? 자, 이거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은요, 이거 사실 우리의 삶을 말이죠, 비디오처럼 거꾸로 돌려보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판받을 때 하나님 법정에서는요, 나의 일생이 비디오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순식간에 그 비디오가 지나간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봐도 not guilty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냥 무조건 guilty입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 가느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 땅에 묻혀요. 그리고 살이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뼈만 남아요. 요거 거꾸로 돌려볼까요? 비디오로. 뼈에 살이 붙는다. 사람이 살아난다. 여러분, 시간만 거꾸로 돌리면요, 이 부활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시간을 거꾸로 돌리겠다는데 왜 불가능합니까? 이게 왜 부활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unfair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그러고 부르짖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끼신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필연적으로 너에게 닥치는 일을 경고하지만요. 안 되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같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도 계속되는 구절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이걸로 뽑았습니다.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들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너에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스라엘을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시는데 그래도 그렇지. 에스겔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입에서 하나님 왜 나갖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말 나오는 거 당연한데 에스겔은 그런 말 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러시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을 자원해야 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누가 자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할 만한 사람을 선지자로 쓰시는데 근데 막상 이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이 애타는 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겨? 왜 하필 제가 해야 됩니까? 접니까 왜?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중에 어려운 거 있어요. 수치스러운 거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 사람은 감당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시켜요. 왜 하필 나야? 하나님은 잘 모르는 사람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 쓰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왜 하필 나야? 한 사람의 희생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렇게 힘든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 믿을만 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무나 시키시겠어요? 너 감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 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래 이걸. 이걸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일 시킬 때 수치스러운 일 시키실 때 힘든 일 시키실 때 여러분 이걸 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나구나 이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 한 번 던져서 새 한 마리 잡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 한 마리 던지시면요 수많은 새들이 주주주 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인류 구원이라는 큰 뜻과 각 개인 개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그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의 형편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죠. 근데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열을 이어가십니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시는데 그 한 여인에 필요한 그 아들이라는 걸 채워주세요. 그렇지만 그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인류 구원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한테는 큰 이익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당면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한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못 보죠. 에스겔을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로 훈련시키는 큰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항상, 롱통으로 보면요, 하나님도 좋고, 쓰임받는 사람도 좋고, 혜택받는 사람도 좋고, 모두가 좋은, 윈, 윈을 이루시는 분. 이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해요. 근데, 쇼통으로 보면은, 불공평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것도 주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갈 것이면 선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중에 나중에는 하늘나라의 영광까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보는 스테반밖에 몰라요. 선지자가 어렵죠. 그런데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보다도요, 하나님 주신 환상은 아주 많이 경험한 선지자예요. 네,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한 선지자로 사용하시면서 말도 못하게 하고 꽁꽁 묶어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려움을 겪지만요. 또 반대로요, 하나님은 그 대신에 그 수많은 환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영광을 주시고, 보는 것은 없어도 나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것 주셨네,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고난에 미리 동참하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치욕적이고 어려운 사역을 푹히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연륜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좀 힘든 거 시키시더라도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영광과 수치를 골고루 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일어난 일이고 또 저한테도 그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 조롱 천만이 받았습니다. 또 뭐 왜 늦게 목사가 돼서 고생을 하려는가, 그런 비판도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앞에서도 받았고 또 제가 듣지 못하는 제 등 뒤에서도 조롱도 받고 수치도 받고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참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상으로 다 갚아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몸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죠.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는가? 네. 이 질문은 남아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있는 이 답답함, 절망감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면서 오늘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단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싸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때 말이죠. 이런 어려운 때는 말이죠. 저 2구절부터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싸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절이 없다면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에게 고명한 구절이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서 수치와 조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환난의 시간도 흘러갑니다. 우리 삶 속에는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이 있는 것은 우리 모두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참 오늘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드린 이 사도 바울의 세 구절은 정말 진주 같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저는 환난 중에 이 말씀으로 저 환난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에 지금은 잘 나가든 여러분 환난의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게 합니다. 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요, 요건 하나 아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어려운 시간을 다 소망으로 갚아주십니다.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 어려운 시간을 밝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어려운 시간으로 주시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크리스천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